소선지서 22번 메시지 미가 첫 번째 서원 및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소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지나치게 행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을 징벌하기 위해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방인들에 대한 그분의 징벌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산출하며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완성될 회복을 이끌어옵니다. 비록 모든 선지서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전달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이러한 동일한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표현들은 매우 시적입니다. 미가서 전체가 시가서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선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을 다루고 있는 미가의 예언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 선은 1장 1절에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 미가는 미가야의 축약형으로 야와 같은 이가 누구이랴 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선지자의 이름보다 보다 긴 형태는 예레미야 26장 18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미가의 사역 시기. 미가의 사역 시기는 이사야와 호세아의 때인 주전 750년부터 710년경이었습니다. 미가의 사역의 장소. 미가의 사역의 장소는 유다였습니다. 미가의 사역의 대상. 미가의 사역의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곧 이스라엘 온 족속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 쓰입니다. 이 용어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때로 읽는 우리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을 언급하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언급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 용어는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가리킵니다. 주제. 미가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중심사상. 미가서의 중심사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셨으며 천년왕국에서의 회복을 위해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모으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미가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매우 강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원한 기원과 베들레헴에서의 사람으로 출생하심과 천년왕국의 통치자와 목자와 이스라엘의 평강이 되심과 그분이 크게 되심과 그분이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4절 하반절은 천년왕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땅끝에 이르도록 크게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대한 인간 형상을 부서뜨리실 것이며 그런 다음 태산,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외견상으로 예수님은 작으시지만 다가오는 왕국에서 그분은 크게 되실 것입니다. 구분. 미가서는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선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위로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쟁론하신 및 선지자의 관찰과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전으로부터 심판하기 위해 오심. 2절에서 선지자는 백성에게 들으라 말하며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증인이 되시며 그분의 성전에서 그리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전으로부터 심판하기 위해 오고 계심을 지적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원인.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의 원인은 5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사마리아의 멸망. 6절에 따르면 사마리아는 들의 무더기와 포도 심을 동산이 될 것입니다. 7절은 계속해서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침략당함. 8절과 9절은 예루살렘의 침략당함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가공할 만한 일들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재앙.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가공할 만한 일들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재앙에 대한 기술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미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 미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집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을 기술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멸망. 최종적으로 12절은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멸망에 관해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모든 소선지서는 동일한 것,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열국에 대한 그분의 징벌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산출하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온 우주의 회복을 가져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 주로 선지자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왕국뿐 아니라 온 우주, 특히 땅의 소산이 아주 풍성하게 되도록 땅에 있는 생물들의 성장을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을 회복하시리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회복의 때에 햇빛이 7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생물이 자라도록 빛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을 도와 만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해가 7배나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은 땅의 소산이 오늘날보다 7배나 더 풍성해질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기근이 없고 오히려 풍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땅은 풍성한 소산물을 내었습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며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땅을 저주하셨으며 사람이 땀 흘려 경작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대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지를 흘릴 것입니다. 빈곤과 기근이 없을 것이므로 사회적인 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여러 가지 주의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새들처럼 땅 위의 사람들은 땅의 모든 천연적인 자원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때에는 더 이상 상인들이 없을 것이고 돈도 없을 것이며 경찰서도 없을 것이며 법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한 공급의 근원으로서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가 누리기 위한 모든 것으로서 거기 계실 것입니다.